오늘 본문 열왕기하 8장 말씀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6절에는 수넴 여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또 7절에서 15절은 아람 왕 베나닥과 하사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 16절에서 24절은 유다 왕 요람의 통치 기사를, 그리고 마지막 부분 25절에서 29절은 유다 왕 아하시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면 열왕기하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던 수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했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향해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라라고 이렇게 강하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이런 지시를 내리는 까닭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7년의 기근이 모든 사람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극심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임할 7년의 기근은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의 기근을 내리시는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오므리 왕가가 우상숭배에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후대의 양들도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 기근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과거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임할 혹독한 기근을 피하도록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래 전부터 터를 잡고 안정되게 살던 곳을 갑자기 떠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에플렛의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7년의 기근이 끝난 후 수넴 여인은 마침내 고국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7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수넴 여인에게 있어 이 기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 기근이 끝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에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왔긴 했는데 수넴 여인은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아마 블레셋에 거주하던 7년 사이에 수넴 여인의 집과 땅이 나라에 속하게 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대부분 그 가정의 가장인 남자가 당연히 호소하게 마련인데 수넴 여인이 직접 왕에게 간 것으로 보아 남편이 없는 가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없는 가부의 호소를 잘 들어주었겠습니까? 그의 호소가 먹혔겠습니까? 또한 7년이나 떠나 있는 중에 잃어버린 집과 전토를 왕에게 호소하여 다시 되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나라가 어려웠을 때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와서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도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가던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라고 함은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를 불러 그에게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에 대해 자신에게 설명하라고 하여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는 때였습니다.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도 게하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바로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린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수넴 여인이 왕에게 당도해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해 호소했는데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살린 이가 바로 이 여인의 아들이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게하시를 통해 알게 된 이 여인에게 왕은 호소할 기회를 주었고 한 관리를 임명해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은 물론이고 7년 동안의 밭의 소출까지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넴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요아를 경외하는 신앙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의 손길로 말미암아 7년 기근이라는 큰 환난을 피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삶의 열매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이 땅에서 환난과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만 주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주저앉기보다는 시련을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 환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피할 길을 친히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이처럼 환난과 시련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명과 직분을 따라 힘써 하나님의 일, 봉사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 7절에서 15절까지는 아람왕 베나닷의 죽음과 하살의 왕위 계승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을 다룹니다. 7절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아람 왕국의 수도인 다메섹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엘리사가 아람왕의 군대 장군 나병을 고친 일과 또 아람 군대를 물리친 일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의 사역과 영향력이 그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들까지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경쟁 관계였던 아람의 왕 베나닷이 중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메섹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를 통하여 요아께 물으라고 하는데 평소에 우상을 섬기던 베나다시였지만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했기에 그의 신하 하사엘을 불러 엘리사에게 가게 합니다. 아람왕 베나닷은 하사엘을 통해 낙타 40마리에 다메섹에서 최고로 값진 애물들을 가득 싣고 극진한 예를 갖추어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또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닷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왕이 자기 스스로를 엘리사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낮출 정도로 큰 겸손을 보였습니다. 아람왕 베나닷은 불신자였지만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실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예를 갖추어 자신을 찾아온 하사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을 말해 주었습니다. 1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엘리사는 베나데스의 사신으로 온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왕은 그 중환병에서 나을 것이지만 왕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람왕 베나다시 결국 죽게 될 터인데 그 이유가 병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베나다시 암살자에 의해 죽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암살자는 다름 아닌 아람왕 베나다시의 신하였던 하사엘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사엘이 아람왕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어떤 악을 끼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과 같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의 요새 불을 지를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살해할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메어쳐 죽이며 또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라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사엘은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한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고통의 채찍과도 같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토록 끔찍한 고통을 야기할 하사엘을 민망할 정도로 쳐다보다가 마침내는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장차 자기 동족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주게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선지자 또한 그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성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신앙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믿는 대로 실천하는 신행일치의 삶일 것입니다. 신행일체의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소유함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되 더욱 풍성히 맺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삶 속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일컬음 바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하사엘에게 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 봉사를 맡게 되었을 때 자기 기분과 감정에 치우쳐서는 결코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로 봉사를 하다가 억울하고 눈물 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